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인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왜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구태여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가? 종교개혁 주일이 있어도 교회가 그것을 굳이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옆으로 이렇게 미끄러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개인의 신앙이 잘못되면 회개를 하면 되는데 교회의 방향이나 교회의 신앙, 신학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돌려야 합니까? 어렵죠. 한 지교회가 그래도 쉽지 않은데 교단이 잘못되고 교회 전체가 그릇된 길로 가면 이것을 돌이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이 지난 500년이 넘어서도 1년에 한 번씩은 우리의 교회들이, 교계가 혹 잘못된 것은 아닌가 돌이켜보면서 교회는 늘 수정하고 개선해서 바른 길을 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개혁에 열려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다짐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아울러서 교회가 잘못된 것이 없을 때도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정말 본질적인 게 무엇인가? 교회가 갖고 있어야 되고 꼭 붙들어야 되고 놓치지 않아야 될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의 그 대상은 로마 천주교였습니다. 로마 천주교는 루터의 종교개혁 당시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신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었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로마 천주교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성도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제대로 강조하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같이 보겠는데 자막 보시죠.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하나님께 올곧게 나아가는 그 길을 늘 열어놓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이 믿음인데 종교개혁이 있었을 때 교회는 믿음을 강조하지 않았던 것이죠. 두 번째,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또 로마 천주교가 잃어버린 것은 말씀에 대한 강조를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신실한 반응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들, 오늘 예배드릴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반응하실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되고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충현 가족들에게 이런 말씀에 예민한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건강한 말씀인지 어떤 말씀이 싱싱한 말씀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은 말씀을 잘 먹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말씀으로 성도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길을 여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마땅한 거죠. 충영교회에 제가 듣기에 미식가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뭐 입이 예민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입이 예민한 사람들, 뭐 요리를 하시든 그냥 먹는 걸 즐기시는 분이시든 입이 예민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먹어보면 이게 싱싱한 음식인지 맛있는 음식인지 금방 압니다. 이게 재료가 맛을 내는 건지 조미료가 맛을 내는 건지 여러분, 그것을 미식가들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 말씀이 싱싱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지 조미료 잔뜩 친 말씀인지 아니면 원래 자체가 맛이 간 말씀인지 무늬만 말씀이고 다른 거 덮여 입힌 건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분별하려면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에 자꾸 반응해 봐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말씀에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교회는 이 말씀의 길을 열어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할 당시에 로마 천주교는 이런 말씀을 가르치려는 노력이 심각하게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렇게 이끌었던 원리를 다섯 가지로 요약을 하는데 모두 오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죠. 우리가 한번 복습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다섯 가지가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원칙이죠. 물론 루터가 이 다섯 가지 원칙을 요약해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루터와 루터를 중심으로 있었던 종교개혁가들이 한 일들을 돌이켜보니까 결국 이렇게 요약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이 두 가지를 강조해드렸지만 은혜, 예수, 하나님의 영광 이것도 교회가 꼭 간직해야 될 그런 교회가 싱싱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생명력이 넘치기 위해서 간직해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의 저자는 베드로이죠. 로마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초대교황이라 이렇게 칭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종교주의, 개혁주의날 베드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자신이 교황이라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베드로의 신학 가운데 베드로의 교훈 가운데 종교를 개혁하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된 그 일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왜 로마 천주교는 베드로를 교황이라고 할까요?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그랬을 때 열두 제자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고백했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표현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라는 이 말이 반석이란 뜻은 아닙니다. 반석이랑 발음이 비슷해요. 그리고 의미는 반석이 아니라 조각돌이에요. 조각돌. 그래서 이 베드로를 그러면 지금은 조각돌이지만 반석이라고 여기셔갖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로마 천주교에서 베드로를 교황이라고 얘기한 거죠. 왜 잘못됐다 생각이 듭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한 반석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반석인 거죠. 만약에 예수님 자신이 반석이고 반석에 조약돌이 올려지는 모습이라면 고백을 통해서 조약돌이 반석에 올려지는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반석을 뭐 많이 그 양보를 하면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로 보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거죠. 하지만 베드로 자신은 정말 좋은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를 이끌던 수장, 믿음의 수장다운 리더십도 있었고 패기도 있었고 위기 대처 능력도 있었습니다. 저는 베드로 사도가 설교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만약에 인류 역사상 있었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빼놓고 가장 훌륭한 설교가 뭐냐 그러면 저는 사도행전 2장 설교라고 얘기할 겁니다. 오순절 강림 사건 때 베드로가 했던 설교 3,000명을 한 번에 회심시켰던 그 설교를 저는 아마 지구상에 있었던 가장 멋진 설교였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야, 그때 베드로가 구약을 사용해서 요엘서를 사용하고 시편을 사용하고 이런 걸 보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영적 능력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직접 쓴 편지가 두 편 남아 있습니다. 바울에 쓴 편지는 13편인데 베드로는 두 편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다룰 편지는 베드로 후서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통독을 하시는데 내일은 베드로 전서를 하루에 다 읽으시고요. 화요일 날 베드로 후서를 하루에 다 읽으시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화요일이 행복해지실 겁니다. 베드로 후서는 이 3장밖에 안 돼서 잘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 1서를 읽으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 1서를 이틀에 읽으시게 되는데, 저 같으면 요한 1서를 한 목에 다 읽고 다음날 한 번 더 읽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경의 짧은 책들은 앉은 자리에서 다 읽는 게 참 필요합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특별히 이제 베드로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면 베드로 후서의 그림이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는 바울과 좀 달라요.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는데 은사를 받았습니다.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뿌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은사였습니다. 베드로는 좀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세워진 교회 전체를 하나로 묶는 통합적인 사역을 하는 전체 교회의 목회자였다. 이렇게 베드로를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편지를 보게 되면 교회의 구체적인 이슈를 다루기보다는 교회 전체의 성도들이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일반적인 신앙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유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3절은 피시고요. 계속 베드로 후서를 볼 겁니다. 1장 13절을 피시면 손가락에 힘을 주시고 빨리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1장 1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때, 곧 장막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장막은 육신, 생명을 얘기하니까 장막을 벗어난다는 것은 이제 주님 품에 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전에 너희들을 일깨워 주겠다는 거예요. 일깨워, 기억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정신 차리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필요한 교훈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 후서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히브리서를 다루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 환경이 어땠다고요? 표류하기 딱 좋은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그 시대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을 놓고 히브리서 기자가 하박국 선지서를 인용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땅의 의인들은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을 보이면서 살아야 된다고 설명한 것이죠.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시기에도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았던 그런 환경에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베드로가 주었던 교훈은 히브리서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테인데, 먼저 그러면 베드로 후서가 쓰여질 때 성도들을 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세속주의의 유혹 이런 것도 좀 덜 있었습니다. 자, 이제 2절, 2장, 3장에서 단어 3개를 찾을 겁니다. 펜 가지신 분들은 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거짓 교사 혹은 거짓 선지자, 뒤에 거짓 선생 이렇게 등장하는데 거기에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2장 7절에 가면 무법한 자들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도 표시해 두시고요. 3장 3절에 가면 조롱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거기도 표시해 주기 바랍니다. 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죠. 거짓교사, 무법한 자들, 조롱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을 뒤흔들고 있었으므로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게 배경입니다. 세 종류였습니다. 거짓교사, 무법한 자들, 조롱하는 자들. 자, 거짓교사가 누구냐면 이단을 가르치는 사람 맞습니다. 거짓말장이 교사인 척 하는데 나오는 것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보면 이단을 가르치는 사람에 국한해서는 안 되죠. 우리 시대 때는 뭐냐면 그럴싸한 논리를 가지고, 그런데 얼마나 그럴싸하냐면 세상이 그 논리를 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 논리를 가지고 예수 믿는 기본 정신, 성경의 정신을 왜곡시키고 성경의 가르침을 뒤흔들어 놓는 그러한 가치와 원리를 가르치는 이 세상의 강력한 교훈을 여기서 말하는 거짓 교사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잘못된 성에 대한 개념을 가르치는데 그게 맞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화론을 얘기하는데 그게 맞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럴싸하죠. 그래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뒤에 보게 되면 세속적인 삶을 사람들에게 부추기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 거죠. 요즘에는 아주 진화라는 말이요, 발전 혹은 개선, 이것의 동의어로 쓰여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그렇다고 해서 죄 짓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어제보다 오늘이 발전했습니다라고 얘기해야지 어제에서 오늘로 진화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도 이거 개선, 향상되는 거를 진화라고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게 어쩜 진화적인 진화론에 근거한 일들이 점점 퍼져나가는 거죠. 이게 점점 대세가 되는 가치가 돼버리고 있는 겁니다. 무법한 자들은, 우리 한번 2장 7절을 읽어보면 좋겠는데, 2장 7절. 자, 무법한 자들은 뭘, 누구를 가리키는가? 2장 7절 읽으십시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습니다. 여기서 무법한 자는 음란한 자를 얘기해요. 음란한 것을 부추기는 것, 음란한 것을 아주 당당하게 하게 하는 것, 음란한 것을 멋져 보이게 하는 것, 음란한 것이 빛나 보이게 하는 것, 그래서 음란한 것의 종이 되게 하는 것. 우리 지난 금요일날 의의 무기, 불의의 무기, 우리의 몸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배우셨죠? 같은 맥락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불의의 무기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는 수많은 것들이 무법한 자들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올곧은 신앙을 파괴하고 있는 것들이죠. 조롱하는 자들이란 자들은 이런 자들입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3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세라는 것은 심판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없으므로 아주 당당하게, 무신론자들 그렇잖아요. 얼마나 말할 때 보면 당당합니까? 죽으면 안 당당할 거예요. 그런데 살아서 말할 때는 얼마나 당당합니까? 마치 신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신을 조롱해도, 하나님을 조롱해도 내가 끄떡없다,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들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들에게 조롱당하는 모습은 이런 겁니다. 이들에게 조롱을 안 당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그 심판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얘가 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얘가 좀 연약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성실하게 나를 따르는 나의 자녀다, 이렇게 인정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의 신앙은 우리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으며 그 심판은 믿지 않은 자에게는 큰 두려움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기다리고 즐거운 시간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으로 꼭 성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면 점점 그게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심판이 두려워지고 마지막을 맞이하는 게 겁나고 이래서 그냥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조금 조금씩 전락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쓸 때 성도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후서 중에 저는 베드로 후서 중에 요 표현 하나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베드로 후서를 다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표현이 4절에 나옵니다. 그거 먼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자, 4절 같이 한번 읽을 준비하시고요.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정말 성도들에게 원했던 모습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 정말 이 세상을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를 요 표현을 쓴 겁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여러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를 좀 줄여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렇게 줄여도 됩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꼭 신성한이라고 쓸 번역할 필요가 없어 보여요. 원어는 그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너무 멋있어서 아멘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이제 끝날 때는 다, 아 그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나도 될 거야, 나도 될 수 있어, 성경이 나도 거기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했으니까 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이제 예배를 마쳤으면 합니다. 자, 신의 성품은 무엇일까요? 신의 성품은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인간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을 그 형상을 따라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신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받아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반사해내야 되는 그런 성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신학의 이 분과를 조직신학이라고 합니다. 조직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이 속성, 성품, 이런 것들을 쭉 성경을 통해서 오랜 기간 연구해서 하나님의 성품은 두 종류가 있다라고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만 갖는 고유의 성품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따라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지전능하심, 이건 인간이 따라할 수 없어요. 인간이 그거 따라하다간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인간과 하나님이 공유하는 성품들이 있다고 그래요. 꽤 돼요. 몇 가지 됩니다. 꽤 되는데 그 중에 세 가지만 찾아보는데 어디서 찾냐면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 세 가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할렐루야. 자, 잠시 까먹었던 분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착함은 선함이라고 그래야 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그 생명이 우리에게 비출 때 그 빛의 열매로 이 세 가지가 나타난다고 얘기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그러니 하나님의 성품 그럴 때, 아 그래, 하나님의 성품은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두면 쉽게 일단 이해가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성품들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에베소서의 말로 말하면 생명의 빛이 비추어진 자, 생명의 빛을 내 안에 간직하고 있는 자, 그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머물고 있는 자, 이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신의 성품이라는 게, 여러분, 성품이라는 게 한 번에 생깁니까? 내가 어느 날 성품이 한 번에 생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품이라는 것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6절, 7절에 보면 어떻게 성품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 표현이 나오죠. 무엇 위에 무엇, 이렇게 나오는데, 자, 저를 한번 보시고요. 이게 과정을 8가지 과정으로 얘기합니다. 혹시 8가지 과정을 한 번에 읽으시면서 다 외우실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으세요? 해보십시다. 한번 같이 보세요. 5절, 5절, 6절, 7절 볼 겁니다. 1장 5절, 6절, 7절 성경 보고 오셔야 돼요. 그러므로 더욱 힘써 너희의,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계속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저를 한 번 더 보시고요. 자, 같이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되잖아요. 제가 보니까 70% 따라하신 것 같아요. 놀랍죠? 여러분, 안 될 것 같은 게 되잖아요. 저도 이거 놀랐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일부 하면서 더 놀랐어요. 진짜 되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성품을 배워간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시작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있어야 시작이 됩니다. 그 믿음에 덕이 더해지는 겁니다. 지식이 더해지고 절제, 인내, 경건, 형제 후의 사랑 이런 게 이렇게 더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가 끝난 다음에 위에 얹혀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게 있을 때 믿음 속에 씨앗이 있어, 원소가 있어요, 원소. 그 원소 속에 덕이 담겨 있습니다. 덕이 꽃처럼 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통양 위에 덕이 꽃처럼 피는 거예요. 그리고 덕 안에 똑같은 방식으로 지식이라는 원소 씨앗이 있어서 그게 또 그 안에서 피어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위에 하나가 쌓이는 게 아니라 이게 연결돼서 쭉 이렇게 성장하면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질 때 이런 요소들이 어우러지면서 멋지게 이렇게 커져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시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품이 자라는 모습 가운데 다 살필 수는 없고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덕이 그 안에서 꽃으로 피어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덕이 있어야 됩니다. 덕이 없으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인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의 삶에는 덕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덕이 있는 그 위에 지식이 생겨야 이 지식이 진짜 지식인 겁니다. 그리고 절제도 지식 위에 생기는 겁니다. 내가 절제 잘한다는 것이 성격이 차분해서 절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나는 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제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제를 잘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지식은 덕 위에, 덕은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과정을 겪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점을 본문 가운데 또 하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모습을 하나 더 살펴봐야 됩니다.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 이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주신 것을 붙들고 그 주신 것을 가지고 그 위에 이 덕, 믿음, 덕, 지식 이런 토양이 생기는 겁니다. 자, 같이 봐야 되는데 3절, 자, 이번도 펜을 들고 따라오셔야 돼요. 자, 3절과 4절, 3절 볼 겁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무엇과 뭘 줬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가 영광의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여기 3절과 4절에 주사, 주사 두 번 나옵니다. 먼저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 두 번째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게 약속이 여기서 하이라이트예요. 근데 그 전에 주사, 주사 두 번 나와요. 요거 거기 써 두실 게 있어요. 그냥 주사라고 돼 있거든요. 선물을 주사해요. 선물을 주사. 여기 원어는 주다라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제공하다, 넘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선물을 주세요. 선물을 줘. 잘 안 써요, 그렇게. 근데 여기 선물을 주다라고 분명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의 시작은 선물을 주신 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멘 되시겠습니까? 자, 묻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선물 받으신 분들 아멘.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억울하실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그 좋은 선물을 정성스럽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너를 위해서 선물을 줬는데 아니 그거를 안 받았다고 주장하고 아멘도 못하는 이 녀석은 도대체 어떤 녀석들이야? 예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섭섭 안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선물 받으신 분들 아멘.
아멘.
지금 제대로 됐어요. 여러분 정말 좋은 선물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은 선물이냐면요, 이 선물을 받으면 우리 인생 자체가 선물이 될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체가 선물로 드려지고 그렇게 드려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선물을 받은 겁니다. 제가 한 1년쯤 전인 것 같아요. 일기를 쓰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내가 받은 선물 한 가지, 내가 준 선물 한 가지를 적어버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거의 아무도 안 만나고 성경만 연구하고 기도만 하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사람을 안 만나니까 주고받을 게 별로 없죠.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제 이런 말씀 깨달은 게 선물로 준 거예요. 근데 받은 거죠. 근데 제가 준 건 없는, 든 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사실은 제가 이거를 꽤 오래 했는데 요즘 못했어요. 근데 꽤 오래 했었습니다. 정말 받은 거 많아요. 그리고 정말 내가 주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되고자 하는 삶을 살 때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주변 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인데 그 선물이 너무 귀해서 우리 자체가 선물이 되게 해주신 겁니다. 저는 우리의 영적 분별력도 우리가 선물 받는 이 능력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것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잘 받는 사람은 뭐가 좋은지 알아. 뭐가 좋은 건지 아는 겁니다. 진짜 좋은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의 영적 분별력도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 선물로 주신 것,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리고 그것을 더 늘려서 뭐냐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은 큰 약속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약속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그 씨앗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이렇게 믿음이 사랑으로 이르기까지 일어나는 과정을 쭉 겪으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멋지게 자리 잡게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다루고자 하는 꼭지는 그냥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알므로 이렇게 나와요. 3절 보시면 3절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므로 이렇게 된 거예요. 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를 맺게, 이게 신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자꾸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 동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모함이 늘어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겁니다. 그게 신의 성품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짚어볼 수 있는 같이 움직이는 지표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정말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총체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하나 꼭 마음에 담으시고 꽂으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분들입니다.